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9장 17절부터 27절까지 저와 여러분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들이 예수를 맞음에 예수께서 자기의 십자가를 지시고 해골이라 하는 곳에 나가시니 빌라도가 패를 써서 십자가 위에 붙이니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 기록되었더라. 유대인의 대제사장들이 빌라도에게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라 쓰지 말고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 쓰라니. 군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그의 옷을 취하여 네 깃에 나누어 각각 한 깃씩 얻고 속옷도 취하니 이 속옷은 호지 아니하고 위에서부터 통으로 짠 것이라.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그 어머니와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섰는지라. 27절 같이 하십시다.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대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이시니라. 기독교는 십자가의 종교입니다. 저희들은 다음 주 부활 주일로 지킬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십자가는 기독교의 상징이요 표시입니다. 십자가는 교회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십자가를 어떻게 생각하셨습니까? 어떻게 이해하고 계셨습니까? 십자가와 나와의 관계는 나는 십자가와 어떤 관계 속에 있는가? 내가 어떤 기독교 소속이 되어 있는가? 복음, 성장, 십자가의 바른 의미, 십자가와 내가 얼마나 개인적인 관계를 맺고 있는가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주님의 십자가 못 박히신 주일입니다. 제자들과 함께 성만찬을 제정하신 주님, 겟세마네 동산에서 피땀 흘리시며 기도하셨고 마침내 붙들리셨습니다. 밤새도록 재판받고 아침에 빌라도 법정에서 십자가 처형을 선고받게 됩니다. 아침 9시에 못 박히셔서 오후 3시까지 십자가에 매달려 있었습니다. 오늘은 정말 정말 특별한 주일입니다. 십자가에 돌아가신 주님 우리 가슴에 새기며 묵상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십자가상에 고난당하신 것 맞지만은 대표적인 것 하나만 생각해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십자가의 상의 의미와 그 당시의 십자가 의미는 정말 많이 다릅니다. 지금은 우리가 생각하는 십자가는 평화와 생명의 상징입니다. 그래서 적십자사 또 스위스 같은 특별히 평화를 주장하는 나라들은 국기에도 십자가를 그려놓고 있습니다. 십자가를 목걸이라고 다니기도 합니다. 원래 십자가는 이러한 의미에서 전혀 거리가 멀었던 것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비참하고 흉악한 사형의 틀이었습니다. 보기만 해도 끔찍스러운 사형틀로서 로마 사람들은 대화의 화제에도 올리기 싫었던 것이 바로 십자가였습니다. 각 나라마다 문화적으로 역사적으로 여러 가지 사형 제도가 있었습니다. 십자가는 주님 당시 로마의 사형 방법으로 가장 극악무도한 죄수들을 처형하는 방법이었습니다. 이 방법은 원래 페르시아 지방에서 건너온 것이었습니다. 페르시아 사람들은 땅을 신성한 것으로 생각했기 때문에 나쁜 죄인은 땅에 넣고 죽이면 땅이 더러워진다고 생각해서 죄수의 몸이 땅에 닿지 않도록 죽이기 위해 고안해낸 사형 기법이 바로 십자가였습니다. 땅에 몸이 닿지 않는 것이 목적이었기 때문에 죽은 후에도 시신을 내리지 않고 그냥 매달아 두어서 새들의 밥이 되게 했습니다. 이 사형 방법이 로마에 건너와서 그냥 죽어서는 안 되는 죄수들 어떠하든지 고통을 주어서 죽어야 하는 최악의 죄수들에 처형하는 데 사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로마인은 아무리 큰 죄를 지어도 십자가에 죽이지 않았었습니다. 같은 크리스천이었지만 베드로는 유대인이어서 십자가에 처형당했지만 바울은 로마 시민이었기 때문에 십자가형을 받지 않았습니다. 식민지 사람들 중에 가장 죄질이 나쁜 자들 처형했던 것이 바로 십자가의 형이었습니다.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것은 우리에게 너무너무 귀한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당할 것을 주님이 다 담당해 주셨습니다. 이로 인해 영원한 생명과 참 평화의 역사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 십자가 사건이 인류 구원의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인류 구원이라면 지구의 모든 인간은 다 해당이 됩니다. 누구든지 주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게 돼 있습니다. 주님의 처형당하신 과정을 잠깐 살펴보면 채찍당하셨고 채찍당할 때 어떤 사람은 죽기도 했습니다. 너무 고통이 심해서 본인이 죽게 하는 십자가를 메고 처형당하는 곳까지 메고 가야 합니다. 가는 도중에 죽기도 합니다. 군인들의 호의로 십자가를 지고 가야 했고 군인이 또 이런 죄를 지으면 십자가형을 받는다고 경고가 쓰인 팻말을 들고 가기도 하였습니다. 예수님이 힘이 없어서 십자가 지고 가는 시간이 자꾸 느리니까 구레네 사람 시몬으로 하여금 십자가를 대신 지게 하였습니다. 시몬이 십자가를 짐으로 많은 은혜를 받고 잘 믿는 사람이 되었고 그의 두 아들 알렉산더와 루포는 초대교회의 훌륭한 신앙인들이 되었음을 신약 성경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을 위해 일하는 자는 결코 헛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주를 위해 일할 때 주님의 은혜와 축복이 있습니다. 주님의 십자가를 대신 진 시몬에게 은혜의 은혜를 더하셨습니다. 형장의 이슬로 가신 주님 끝까지 저와 여러분을 위해 기꺼이 십자가를 지셨다는 말씀입니다. 십자가를 지신 주님의 고통은 말할 수가 없습니다. 어떤 모욕에도 꿋꿋하게 침묵하셨습니다. 우리 죄를 대신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절망이 있을 때도 하나님만 바라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독교 교회사에 보면 육과 영을 분리시켜 생각하는 이원론이 있었는데 초대교회 당시에도 육은 나쁜 것이고 영은 좋은 것이라고 하는 영지주의가 있었습니다. 영과 육을 나누는 기준이 너무나 잘못되어서 그것이 극단적인 이원론이 되었습니다. 아무리 경건한 생활하고 신비운동하고 여러가지 체험을 하고 교회의 일을 많이 해도 그리스도의 비밀을 모르고 예수 통치 영역이 아니면 그것은 틀림없이 창세기 3장 사단의 역사는 육적인 일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복음만 말한다 할지라도 나 자신에게 그 말씀이 성취되지 않고 내 머리와 경험, 학문적인 자료를 바탕으로 말씀을 전한다면 성경적으로 맞는 말이지만 육적인 메시지일 것입니다. 여러분이 복음의 사람이고 영적인 사람이라면 반드시 어떤 메시지라도 복음으로 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진정한 복음의 사람입니다. 당신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응답받는다고 맞는 말을 할 때 그 말을 하는 사람에 따라 그 말이 영적인 메시지가 될 수도 있고 육적인 메시지가 될 수도 있습니다. 제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10년 전에 말하는 것과 지금 말하는 것은 똑같은 복음의 내용이지만 성령의 역사는 많이 다릅니다. 전에는 영적인 메시지인 것 같지만 사실 육적인 메시지일 수도 있었습니다. 공부했던 신학의 바탕을 두고 성경 뒤에 뒤적거려서 원고 정리해서 나온 것일 수도 있습니다. 머리에서 나온 것은 듣는 사람 머리까지 가슴에서 나온 것은 가슴에까지 전달되지만 삶의 현장까지 연결되지는 않습니다. 지금 우리가 듣는 메시지는 영적인 메시지입니다. 그리스도의 비밀을 알고 세상 기도 전도를 알 때 우리와 관계되어 있는 모든 일은 영적인 것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와 관계되어 있는 모든 것을 통해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소원과 탄식을 알고 인생의 방향을 애굽에 맞추게 되었을 때 그가 가지고 있던 마른 지팡이가 여호와의 지팡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때 그것은 영적인 일이고 영적인 일에는 주님의 성령이 반드시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다고 말씀하십니다. 육은 무익하다고 하시면서 마땅히 해야 할 일을 공부도 안 하고 설거지도 안 하고 일도 안 하고 육은 무익하다는 것은 그리스도와 관계없는 것은 무익하다는 뜻입니다. 복음과 관계없는 응답은 응답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실상이 영적인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고 말씀하십니다. 믿음의 선진들은 실상을 붙잡은 사람들입니다. 실상을 붙잡은 사람에게는 증거가 있으므로 그들은 증인입니다. 여러분이 증인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환경, 허상, 사람의 말, 어려움, 문제에 속지 않고 이것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8절에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치 못한다고 히브리 기자는 결론을 내립니다. 이런 사람은 어떤 자리에 있어도 괜찮습니다. 앞으로 우리 자녀들이 어떤 자리에 들어가 있어도 괜찮도록 혼자 사는 비밀을 말해 줘야 할 것입니다. 최악의 환경 속에 들어가 있어도 그리스도와 기도의 비밀을 알고 있으면 최악의 환경이 하나님의 최고의 메시지가 되는 것입니다. 영적인 사실 아는 것이 하나님의 일입니다. 기도할 때 성령이 역사하시면 하나님께서 돕는 천사를 보내십니다. 다 사소한 것을 놓고 기도해도 하나님 계획을 붙잡고 기도하면 영적인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영적 사실, 영적 과학, 영적 경제 비밀을 알아야 이 땅을 살릴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68절에 영생의 말씀이 계심에 우리가 누계로 가오리까 생각을 바르게 하면 하나님이 언젠가 역사하십니다. 우리가 누계로 갈 수 있겠습니까? 그리스도 복음 때문에 달려온 것이기 때문에 변함이 없어야 합니다. 여기에 대해 목회자가 분명한 확신이 있다면 끝난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물질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생의 말씀이 우리를 통해 증거가 되면 사람들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에 대해 영적인 것에 대답과 결론 내리는 것 맞습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 맞다면 다른 것은 할 것이 없습니다. 해답과 결론 내릴 수밖에 없는 이유가 영생의 말씀 속에 있습니다. 이 땅의 문제는 전부 하나님 떠나서 생긴 영적인 문제였습니다. 알고 보면 하나님이 이 땅의 모든 것을 영적 원리대로 움직여 나가십니다. 그래서 답도 영적인 해답이어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유일한 해답 되시는 그리스도를 생각해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 살리는 것이 영입니까? 영적인 문제이므로 육을 가지고 살릴 수는 없습니다. 경건, 인격, 윤리, 선행으로도 제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하나님 만나지 못합니다. 그래서 살리는 것은 영이라고 말씀합니다. 육은 무익하다는 것은 육은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육으로 영적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살리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가문의 저주가 언제 해결이 되어집니까? 저는 최근에 가문의 저주가 너무나 심각한 것을 본 가정이 있습니다. 그 가정에는 여러 자녀들이 있는데 그 중에 두 아이는 영적으로 아주 깊이 오랫동안 병원에 가지 않으면 안 될 만큼 영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부모님은 그걸 가문의 저주라는 생각을 하지 않고 하나님은 반드시 낫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적으로 아주 아주 깊이 어려운 상황, 병원 가지 않으면 안 될 사람을 하나님은 낫을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여러분에게 이런 질문하는 것은 분명히 여러분 스스로가 한번 대답하실 수 있어야 합니다. 너무너무나 심각하기 때문입니다. 이분은 3대째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2대째는 목사님이십니다. 3대째에 그 내려와서 그런 일이 생긴 것입니다. 목사님도 가문의 문제는 저주의 문제는 끊질 못했습니다. 그래서 자녀까지 내려가게 되었습니다. 가문의 저주를 어떻게 끊을 수 있습니까? 그러면 그 자녀는 분명히 병원에 가야 하는데 안 보내는 하나님이 낫을 수 있기 때문에 믿음이 확실한 거예요. 그래서 보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합니다. 병원에 가야 할 사람은 가도 하나님은 낫을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십니다. 이걸 모르고 이 집 저 집 다니면서 피해주고 어려움 당하게 하고 가족이 전부 다 어려움 당하고 있습니다. 그 아이 한두 명만 병원에 보내면 문제가 되지 않을 텐데 저는 많이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가정에 혹시나 이런 분이 있다면 하나님은 분명히 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능하면은 남한테 피해 주지 않고 병원에 들어가서 같이 기도하면서 낫을 수 있다는 것을 믿음이 있으니 낫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지 않는다는 것은 참 상당히 문제를 일으키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가문의 저주는 영적 대물림 뿌리가 승리하신 그리스도로 제거가 됩니다. 줄기가 남아있기 때문에 끊어지지 않았던 것입니다. 분명히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에게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고 했습니다. 내가 목사고 우리 자녀들이 그런다면은 하나님은 반드시 낫을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계신 분입니다. 그리스도로만 낫을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만 사단을 물리칠 수 있습니다. 이 사실을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아니고는 흑암 물리칠 수 없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무엇이 안 되는가? 왜 안 되어질까요? 조그만한 아주 작은 자식과 부모의 끈끈한 것 그거 하나 때문에 결국 못 낫고 질질 끌려다니는 걸 보면서 너무나 안타까웠습니다. 이것이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경건이나 인격, 도덕, 선행 등이 좋은 것이지만 언약 속으로 들어와야 합니다. 우리는 다 언약 속에 들어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끈끈한 것 자녀와 부모의 그 사이 때문에 말로는 언약, 말로는 그리스도 하지만 아닌 것이 대부분입니다. 언약 안으로 들어오지 않는 것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말로는 아무리 말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언약 안으로 들어온 것은 육적인 일 같지만 영적인 것이고 언약 밖의 것은 영적인 일 같지만 육적인 것입니다. 이 영적인 비밀을 깨닫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안 됩니다. 누가 은혜 받는 사람들일까요? 그리스도를 깨닫는 사람입니다.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었냐고 이런 말씀하십니다. 고린도전 2장 10절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신 이유는 은혜로 주신 것을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예배소서 1장 17절에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고 예배소 교회를 위해 바울이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리스도의 비밀을 알게 해달라고 말씀을 알아듣는 성령의 은혜가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면 되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어디 갈 때마다 그곳에 꼭 맞는 일을 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복음에 유익되는 일을 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럴 때마다 성령께서 역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복음의 사람이니까 예수에 대해 바르게 아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영적인 비밀입니다. 이 영적인 비밀을 아는 것이 힘이고 이 힘이 있을 때 환경에 속지 않고 현실 문제를 뛰어넘을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비밀이라고 골로새서 1장 27절에 말씀하십니다.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아는 것이 하나님의 최고의 비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교훈이나 처세술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리스도입니다. 이 영적인 비밀을 잘 알고 영적인 축복을 받으실 수 있기를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 부르셔서 은혜 받게 하시고 영적 비밀 알게 하시니 더더욱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저희들 이 세상에 살면서 많은 사건과 많은 것을 느끼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세상은 사단이 장악하고 이 세상은 모든 사람들이 사단에 물들어 우리가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저희들이 깨어나서 예수가 그리스도신 비밀과 사단이 어떻게 우리를 공격해 들어오는 것을 알고 이걸 막을 수 있는 힘을 허락해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사단을 물리치며 승리하기를 소원하는 미국의 모든 기독교인들을 하나님 축복하시고 그들이 계획하고 있는 모든 것들이 반드시 이루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도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